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13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번째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21절부터 28절까지도 그냥 이렇게 얼핏 보아도 앞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패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읽은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고요. 앞부분과 똑같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었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이제 내일 보게 될 23절부터 28절까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죠. 21절과 22절 조금씩 살펴보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부터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부활을 또 교회의 성도가 됨을 듣고 깨닫고 온전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지껏 나왔던 사건들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셨죠. 그 결과 어찌 보면 제자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십자가 고난이 나오니까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들은 고백이 있어야만 그래서 기적들 행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고난,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거기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좋은 날이 오는가, 부경화를 누리는가 했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꼴 없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본때를 좀 보여주는가 했더니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하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신 거죠. 앞부분 내용에서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이 정말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결 더 깊이 좀 더 완성적인 모습으로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막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여러 다른 특징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지껏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때때로 기적을 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죠. 야,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분이신가? 더 나으신 분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몰랐던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죽임당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이런저런 다른 상세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까?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했던 이유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몽땅 다 고난을 알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고난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왔을 때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그런 선지자는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선포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정도의 고난을 당할지 죽임당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죽임당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거의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여서요. 제자들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될 걸 알고 따라갔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좀 제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좀 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거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설마 이러고서는 십자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몰랐던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까지 지금 이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몰랐던 내용을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셨던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처음으로 듣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아무도 듣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번에도 제자들 모두가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반응은 제자들 전체가 보였던 반응이기도 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단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러 가겠다 하는데 붙잡고 못 가게 하는 행동을 하죠. 고난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렸을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나오지만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거 죽임당하는 게 깨림직했겠죠. 안 받아들이고 싶었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모두 다 비슷한 마음이잖아요. 이 꼴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랬으면 내가 굳이 예수님이 따라갈 생각이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비슷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믿는 거죠.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이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죽은 뒤에 천국에만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 올 때는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되고 조금 더 자식이 좀 잘 되고 이러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가 어디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면 딴 놈은 다 떨어져도 우리 애는 붙기를 그걸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떨어지러 간다 이러시면 아 내가 이거 산을 잘못 들어섰나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러고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건가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좀 왼수 같은 놈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한번 본때를 좀 보여주려고 나도 좀 잘난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신다니 이게 뭐하는 건가 이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하튼 마음속에 두 마음이 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 장면 자체가 아주 묘한 특징을 보여주죠.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베드로 행동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틀려먹은 거죠. 예수님이 옳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잘 맞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알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다 기왕이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기왕이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도 내가 원했던 때에 그렇게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강한 욕심과 고집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때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충돌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했죠. 근데 지금은 만류합니다. 앞에서는 믿음으로 행동했죠. 지금은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돈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 참 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디로 인도하시건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운 길로 데리고 가시면 어려운 길로 주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평탄한 길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되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거치는 과정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구선수 서장훈이었던가요? 무슨 얘기하면서 세상에 편안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해도 성공하려면 정말로 피땀 흘려 노력해야지 그냥 좋아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더라. 그러더라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려고 하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평탄하면서 형통하면서 좋기만 하면서 주님의 뜻도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제가 여태껏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고 감당하겠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픔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 안에 십자가가 안 들어있어요. 고난당하는 건 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부족한 고백이거든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고백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오나 네가 복이 있다. 그만큼만이라도 아는 것도 복이 있다. 그러시고 그렇게 부족한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불완전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데 오늘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십자가만 믿습니다. 이러면 세례 못 받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불완전해도 부족해도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주님 왜 나만 고난당해야 됩니까? 나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뺀질거려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교회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리고 가시지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빠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제가 좀 욕심이 많고 고집이 있지만 저를 고쳐주시고 어떻게든 제가 좀 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믿음이 부족해도 여하튼 순종하지 않아도 여하튼 잘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좀 믿음이 없어도 아 나 십자가 싫어 그래도 보면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끝까지 옆에 붙어있어요. 딴 사람이 보면 아, 저 자식은 믿음도 없는데 저 자식은 십자가도 싫다고 하는데 왜 있는 걸 보면 항상 예수님이 옆에 서 있지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때때로 잘 알지 못하여 고민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따라가며 어려운 순간에도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결국 주님 앞에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